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 창립 기념주일부터 계속해서 교회에 대하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또 교회 탄생, 또그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변천하게 되었나의 과정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 타락,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어떤 교회,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었고, 그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증거하고 드러내면서 2000년을 흘러왔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는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속에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에요. 아, 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교회를 오늘 에덴 교회를 통해서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며 주님이 오실 때 정말 그 교회와 성도들이 그 주님과 기쁨으로 제외하는 날이 온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정말로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할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런 관계적인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 그리고 교회는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천국, 교회의 영원성이에요. 우리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 그게 바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과 가치,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진리를 끝까지 잘못된 사상과 이단들로부터 지켜내는 일이 바로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의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제가 교회와 신앙 고백 이렇게 잡았어요. 아마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설교가 딱딱하고 좀 지루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자꾸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냥 이게 신앙생활에 여러분 저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보약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쓰잖아요. 맛은 없잖아요. 근데 이 진리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합니다. 그러면 모양은 있는데 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진리에 대한 기초가 아주 반듯하게 놓여져 있을 때 그 교회는 교회다움을 정말 잘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교회와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오늘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얘기는 잘 알아요. 핍박하고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충격적인 일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 마땅하다. 사람들을 혹세무민시켰다. 그렇게 생각했던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은 너무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현장에 있었고 뭐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사건에 비해서 부활의 사건은 주님이 공식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죠. 그게 신비한 일이에요. 제자들 몇몇 사람 본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목격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다 봤는데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드러내질 잘 않으셨어요. 제자들만 봤죠. 그리고 소문만 막 무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대더라. 그러니까 공개적이지 않은 사건들을 제자들만 떠들고 다니는데 쉽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또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거기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었습니다. 보편적 인간의 이성이고 지식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니까 이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기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 또 사기들 치고 다니는구나. 저렇게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놈들은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돼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생기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그땐 사울아, 사울아였죠. 나를 왜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사울의 삶을 전체적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굉장히 고민을 하죠. 이분이 누구인가? 그럼 이 예수는 구약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나?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은 뭔가?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성경적 진리가 이렇게 꿰뚫어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회심과 회심 이후의 삶은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요. 오늘 9장 20절에도 보면 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회당에 가서 곧바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뭘 전파했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를 했는데 분명한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는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22절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그래요. 즉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9절에도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권 속에 동화되어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흩어져 있었던 헬라파 쪽 사람들, 뭐 지금으로치면 1.5세, 2세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지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변론했다. 예수를 증거했다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를 죽일라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31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31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예,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의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핍박받았던 교회, 어려움을 받았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보면 어렵잖아요. 핍박당하잖아요. 변론하게 되잖아요. 죽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더라? 평안했다.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핍박적 상황과 교회 부흥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치합니다. 어려웠어요.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실이 다져진 거예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건강했어요. 부흥했어요. 위로가 넘쳤다 그럽니다. 행복했다 그럽니다. 감사했다 그럽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분 이 시대가 만약에 그 시대로 환경을 고스란히 옮겨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릴 것 같으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때로 옮겨놨다. 외부의 환경이. 우리 이렇게 예배 잘 드리려면 좋은 믿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글쎄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모일진 모르지만 그때 모이는 성도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정말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은 과연 어디서부터일까? 뭐가 교회 부흥의 시작일까? 저는 그걸 신앙 고백으로 봤습니다. 신앙 고백. 사도행전을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행전이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와 탄생하고 복음의 역사가 선포되어졌다. 그리고 또 선교 신학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은 선교행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하나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하나를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신앙 고백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 신앙 고백이 튼튼하게 세워져 간 거예요. 튼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서야 선교도 할 수 있고요.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할 수는 있지만 힘들면 못해요.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렇게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 고백이 수반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오래 못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 고백은 고백적 삶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고백적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세요. 신앙 고백이 없으면 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봉사를 할 수 있고요. 토요일 날 이른 아침에 우리가 어려운 분들 밥을 퍼주는 일도 있고 참 교회 와서 청소를 하시기도 하고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세요. 또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인 삶이요, 사회학적인 삶이요, 친교적인 삶입니다. 전도를 해도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냥 전도의 이야기를 되뇌이는 것뿐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전도지를 돌리는 것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이 수반이 되어지면 그 전도는 생명을 나누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고백 없이 선교할 수 있어요. 그 제3세계 가서 구호활동 피고 돕는 거, 뭐 문화체험하는 거, 뭐 힘든데 우리 가서 일하는 거, 뭐 무슨 유격훈련 하듯이 뭐 해병대 훈련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할 때 그 신앙 고백이 점검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참 올바른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그 무엇이 신앙 고백인가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요점 정리하듯이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원래 내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한 10주에 걸쳐서 설교를 할 생각을 이렇게 하고 한동안 자료를 찾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10주를 사도신경만 갖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시범을 하고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어떻게 할까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도신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 내려오게 되는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줄때 반드시 이 신조들을 고백시켰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 모든 예배, 미사, 그분들이 하는, 그리고 또 무슨 모든 예전, 예식 때는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공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식,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들은 저녁 기도 시간에 반드시 사도신경을 암송했다 그래요. 또 루터교에서도 모든 그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개신교, 우리 같은 교회들이죠. 개신교들도 다 했어요. 그런데 점차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어요. 특별히 그렇게 무슨 찬양 예배하고 열린 예배하고 이런 교회 가면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안 하고 하는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임직 예배라든지 이런 중요한 예식에도 뭐 길어진다 그러는지 뭐 그런 거뭐다 생략하고 하는 교회들도 제가 종종 보게 되면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가서 잔소리는 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도 사도신경을 매 예배 때 합니다. 그 하는 의미와 이유가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캐톨릭, 성공회, 루터교, 뭐 초대교회, 뭐왜 이런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했는가?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보편적 교회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리고 그 교회 역사 속에 이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 인간의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말 잘 정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도들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다라는 것이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못하면 아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사도신경이 그럼 역사 속에 필요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되게 막연해요. 뭘 믿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막연하지 않고 분명하고 아주 쉽게 정말 잘 요약을 해놨어요. 성경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 방대한 내용을 아주 잘 짧게 집약시켜 놓은 내용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핵심의 내용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 사도신경은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고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백한다.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이 성경,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셨다 해서 계시거든요. 그리고 계시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시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주신 계시라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경의 근거를 두고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내용들을 정리한 제가 볼땐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최고의 것이 저는 사도신경 같아요.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고백과 함께 책임이 요구되는 거예요. 내가 고백했다면,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르는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짜죠.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어버이날도 전화도 안 하고 선물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편찮으신데 돌아보지도 않고, 그럼 그 가짜입니다. 그 자식을 뭐라 그래요? 불효자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효자식.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도리가 같이 어우러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그냥 외우기만 하지 마시고 그 의미들을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자세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이렇게 역사 속에 변천이 됐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또 그전에는 그렇게 이렇게 전례적으로 내요. 사도들이 뭐 이렇게 한 구절씩 이야기한 걸 모아놓은 게 사도신경이다. 근데 그렇지 않고 사도신경은 사도시대보다 더 이후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세기경에 사도신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4세기경에 조금 수정본이 나오게 되고, 750년경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이 이렇게 공인되어져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 한국도 그것을 번역해서 사용하게 돼요. 그 배경은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죠. 막 3,000명, 5,000명씩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예배드리러 오면 잘못하면 잡혀가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안 오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좀 조심해서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우리 아이 소율이 문답하듯이 문답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 이렇게 대답만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초기에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예라고만 하는 것으로는 좀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을 고백시킨 내용이 이제 4세기부터 나오게 되죠. 그래서 2세기 때는 문답형으로 나왔다가 4세기 때는 고백형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750년경에는 전체적인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서 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2세기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었냐면, 당신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를 믿느뇨?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하면 끝나요. 근데 4세기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이렇게 문장을 다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나서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더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적 배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신들이 많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다 신인 거예요. 헬라어로 데오스는 신인데 이것도 신, 저것도 신, 다 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차별화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신이랑 다른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자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라는 것이 삽입되어져서 그것을 고백시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 고백이 조금씩 조금씩 변천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2세기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랬어요. 근데 4세기에 가서는 그 외아들이 이렇게 삽입됩니다. 그럼 이것도 배경이 있겠죠. 당시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드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때만 계시지 않고 오늘도 계시죠. 한국도 계시고 전 세계 보면 내가 예수다 이렇게 자칭 예수들이 많아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냥 His only Son, our Lord 이 내용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세 번째가 이제 그 내용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이렇게 가연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면 쓰고 나타나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 가운데 한동안은 참 신이셔만 있었다가 또 어떨 때는 아니야 참 인간이야 이 얘기만 있었거든요. 그러지 않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셔라는 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인간이시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나셨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바로 그 내용이 신앙 고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도 고난도 받고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도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유 안 아프셨을 거야. 괜찮으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안 죽었어. 기절에 딱 깼어. 이런 놈들도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하게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인해서다. 그 이사야서 53장에 있었던 말씀들이 응하여진 것이다 라는 분명한 선포이고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모두가 다 신앙 고백하게 했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이 3일 만에를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시간이나 이런 것도 아주 중요했어요. 대충 살아나신 사건이 아니고 그냥 기절했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히 죽으셨고 그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과 동등한 그 영광과 능력과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높고 예수님이 낮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광, 능력, 본질이 동등하신 거예요. 동일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것이단 말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리로서라는 것은 천국으로부터예요. 구름 타고 가신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짜 예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재림 예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오시는 분이 마지막 구세주이고 메시아세요. 절대로 땅에서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합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750. 내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존재뿐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다라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입니다. 막연하게 실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믿는데 성령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은 저기 뉴욕에 그 뭐예요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것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와는 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다라는 얘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늘 고백하고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과 더불어 살 수가 있어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걸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아홉 번째로는 거룩한 공교회와 서로가 성도 교통하는 것과 그랬어요. 거룩한 공적인 교회, 공교회 개념은 보편적 교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Catholic Church 개념이 그 보편적 교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주님 앞에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침례교나 감리교나 장로교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같은 교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좋은 개념입니다.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왕노릇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보편적 교회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함, 이것은 성도가 교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 이건 라틴의 콤뮤니오라는 개념이랑 같은 말인데, 이건 단순한 친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친밀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돕고 하는 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 사람이 힘든데, 아, 힘든가 보네. 이거 교제 아니에요. 힘들면 도와주는 게 교제입니다. 그 사람 어렵대. 그럼 기도해주고 정말로 어떤 위로를 해주고 도와주는 게 그런 게 교제예요. 누가 일을 해요. 그러면 아, 지 일이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거 교제 아닙니다. 내가 뭘 도와줘야 되나 이럴 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로하고 협력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교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신앙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을 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한 몸을 이룬 성도들 간에 내가 협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그게 예배 전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 여러분 구역입니다. 또 전도회입니다. 함께 협력할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교제가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이렇게 사랑을 잘 나누고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또 연약한 자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그 참 잘 돕고 그런 나누는 일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죠. 그런 교제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먹고 즐겁고 놀고 이게 교제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사랑의 교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아주 독특한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쟤네들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방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좋은 공동체의 모습을 그들은 지켜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 그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게 이제 후대에 더해진 내용들이거든요. 죄를 사여주시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거 믿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초기는 몸의 부활을 믿느뇨, 이것이 다였어요. 근데 죄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더 추가했습니다. 기독교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입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야, 너무 쉽다. 믿음은 구원받는데.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은 어마어마한 거죠. 십자가고 부활입니다. 그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나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함축해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믿는다 이 내용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함부로 살 수 없는 게 정말 기독교의 믿음에 대한 진리입니다. 가볍지 않은 거예요.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로 믿음을 받은 이후에 그 믿음의 내용을 알면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삶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렵단 얘기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얘기 이 시대에 그렇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길이에요. 절대 폼나지 않는 길이에요. 십자가 길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보기 좋아 보이겠습니까? 절대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칭찬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리 따라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거, 욕해도 그냥 무덤덤하게 웃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도 내일 다 하는 거, 간쓸게 다 빼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러고 살아갈 때 믿음 좋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네가 믿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뭐냐,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영원한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약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구원 이전에 내 죄된 삶, 이것이 하나님 청산되었고 구원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이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대해서 아주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참 2000년의 역사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 고백 그럴 때 크레도라는 말을 씁니다. 이 크레도라는 말은 크레가 심장이고요. 도가 들이다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신앙 고백한다. 크레도 이야기는 심장을 드립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또 다음 주부터 신앙 고백 안 하실라 모르겠네. 신앙 고백은 우리 심장을 드리는 겁니다. 왜요? 내 믿음의 대상에 내 목숨을 바칩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는데 내 목숨을 드립니다. 이 믿음을 따라 사는데 내 생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늘 하면서 살았어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정말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